마태복음 제14장 1절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분봉왕은 황제의 통치 아래에 있는 왕입니다. 헤롯이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열두 제자들이 전파를 수행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2절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헤롯은 주님을 그리스도가 아닌 단지 침례 요한으로 인식했습니다. 3절에서 4절 이 일은 열두 제자들이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기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와 결혼함으로써 간음을 범하였습니다. 요한은 그에게 직선적으로 이것을 말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방심해서는 안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락은 성경에서 생일을 축하하는 것을 언급한 유일한 부분입니다. 생일을 축하하는 것은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은 십살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죄악은 사람들이 쾌락에 팀닉할 때 십살이 들어옵니다. 헤로디아는 분명히 간부였습니다. 요한은 그녀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왜냐하면 요한이 헤롯에게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5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은 처음에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군중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후에 요한을 접촉해보고서 그는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양심이 요한의 전파로 말미암아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요한을 두려워했고 그를 안전하게 보호했습니다. 비록 그의 양심이 만져진 바 되었을지라도 그는 사탄의 능력을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회에 사탄은 배경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비록 우리의 양심이 기능을 발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대항할 충분한 능력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6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아이들은 공공장소에서 드러나는 것이 허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부모들은 이 점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7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사람이 기쁨의 극치에 도달하면 자기 통제를 잃어버리기가 매우 쉽습니다. 헤롯이 맹세로 약속한 것이 이러한 예입니다. 8절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그 순진한 딸은 그녀의 어머니의 충동을 받고서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으로 말미암아 이 소녀의 온 생애는 비참해졌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소녀는 사악한 여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영화나 댄싱이나 책을 읽는 것들에 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9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비록 왕의 양심은 가책을 받았지만 그는 체면을 잃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체면을 잃기보다는 차라리 죄를 짓기를 원했습니다. 12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행위의 한 가지 원칙을 보여줍니다. 소란을 피우거나 공개하지 않고서 요한의 제자들은 그 시체를 매장했습니다. 그들은 다만 예수님께 와서 그 사실을 알렸을 뿐입니다. 그 시체는 요한이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으며 또한 그가 거짓된 참소를 받았다는 사실에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당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잠잠해야 하며 그 증거를 감추고 다만 그 사실을 주님께 알리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증거를 폭로하고자 합니다. 13절부터 21절 이 부분은 두 번째 주요 단락 안에 있는 두 번째 소단락입니다. 여기에 일반적인 사상은 주님 자신이 죽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떡이 떼어진 것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은 이 단락에 있는 것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우리는 떡을 떼어주신 것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만 어떤 음식을 먹는 문제가 아니며 사실상 그것은 주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14절부터 16절 불쌍히 여기심은 주님의 본성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배척을 받으셨든지 상관없이 그분은 항상 사람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그 무리를 돌려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기를 원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합당치 못한 일입니까? 우리도 또한 종종 같은 어조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믿는 이들은 무책임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들은 책임을 질 기회를 찾고 여기서 주님이 책임을 지셨던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만 채찍질을 받아야만 벽돌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주님은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주님은 부유한 빈민이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 믿는 이들은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이나 초라한 부자와 같이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17절부터 18절 왜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요구하셨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에게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적을지라도 그것을 먼저 선지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헌금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아무리 적은 것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놓여진 후에는 가장 많은 것이 될 것입니다.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주님의 손에 놓여진 모든 떡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 후에는 떼어짐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축복은 원하지만 떼어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지만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기꺼이 죽으려 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이라는 말은 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손에 있는 모든 떡은 떼어질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떼어지지 않는다면 5천명이 만족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우리가 주님의 떼시는 손길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주님에 의해 제쳐짐을 당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받으실 때마다 그분은 즉시 우리를 깨뜨리기 시작하십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들은 대부분 고통으로 신음합니다. 깨뜨려진 후에는 무리에게 나누어줌이 필요합니다. 무리에게 나누어주기 위해서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만일 믿는 이들이 순종하려고만 한다면 떼어진 후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헌신한 후에 우리는 자녀를 잃는다든가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특이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깨뜨림입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런 깨뜨림도 없다가 일단 헌신한 후에는 깨뜨림이 있을 것입니다.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그 떡들이 떼어진 후에야 무리는 모두가 먹고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실 때 그분은 그들이 완전히 만족할 때까지 주십니다. 그와 같은 예는 생수가 처음에는 샘이 되었다가 그 후에는 강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거기에 열두 바구니 가득 음식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실로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그분의 용도를 위해 주님께 드릴 때마다 거기에는 항상 넘쳐남이 있을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일을 마친 후에 우리는 어떤 부족함을 느끼고 영적인 수양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우리의 생활이 마치 전기로 움직이는 차와 같고 휘발유로 움직이는 차와 같지 않다면 그것은 커다란 오류입니다. 주님은 배고프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신 후에 그분 자신도 배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배고플 때라 할지라도 먼저 다른 사람들을 먹여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기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열두 바구니 가득히 열둘이라는 숫자는 영원한 완성, 즉 주님의 죽으심의 효능이 영원히 완전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21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천명이나 되더라. 왜 여자는 계수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결혼한 여자가 그 남편과 한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거기에 처녀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감추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에 관해서는 그들의 나이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계수되지 않았습니다. 22절부터 33절 이 단락은 두 번째 주요 단락의 세 번째 소단락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부활과 그분의 승천과 그분의 중보기도와 제자들이 이 땅에 남겨짐과 대환란과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포함합니다. 22절 그 배는 교회입니다. 그 배가 바다에 있는 것은 교회가 세상에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23절 주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것은 그분이 부활하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승천하신 것을 상징합니다.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이 거슬리는 것은 교회가 세상에서 당하는 핍박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오르게 하신 것은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고통을 당함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 일은 밤중에 일어났으며 그 의미는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에 이 세상이 어두워졌는데 이는 주님께서 찬빛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분께서 샛별과 의의 해로서 나타나시는 두 번째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눈에 교회는 등대이며 믿는 이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사경은 가장 어두운 기간, 곧 대환란을 상징합니다. 가장 어두운 때가 지나면 새벽이 올 것입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 구절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대환란 기간 동안에 주님은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실 것입니다. 26절부터 27절 이 일 이전에 사람들은 그분이 비밀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멸시했고 따라서 그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너무도 비밀스러운 분이 되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을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즉시라는 말은 주님의 사랑의 표현을 나타냅니다. 주님은 즉시 제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28절에서 31절 이 단락은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원칙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요청을 필요로 합니다.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믿는 이들은 주님께 명령하여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믿는 이들은 베드로의 현저한 특징과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의 진취성을 본받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스스로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나를 명하소서. 이 말은 베드로가 순종했음을 가리킵니다. 비록 배 안에 베드로는 파도의 요동 때문에 고통을 받았었지만 그는 여전히 더 전진해서 나아가기 위하여 움직였습니다. 오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없이는 우리가 취한 어떤 행동도 무모한 모험이 될 뿐입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베드로가 각광을 받기를 좋아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꾸짖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약속과 격려로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배 안에 있으면 안전하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이들의 생활이 전적으로 믿음에 의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단체적으로 믿음을 갖기란 쉬운 일이나 개인적으로 믿음을 갖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은 것은 그의 개인적인 믿음이었으며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위험을 무릅써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은 체험과 인정을 산출하는 믿음의 위험입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실제로 걸었으므로 그는 더 이상 바람을 바라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가 주님의 말씀을 가졌으므로 그는 더욱더 바람을 쳐다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일단 그가 바람을 쳐다보았을 때 그는 즉시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는 아무리 바다가 잠잠하고 파도가 없다 하더라도 그 위를 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바다 위를 걷는 것이 바람이나 파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으므로 그는 그것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바다 위를 걸을 때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바람과 파도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이 배에서 내려와서 바다 위를 걸음으로써 믿음의 진보를 갖기를 기대하십니다. 사람이 바람과 파도에 직면했을 때 그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며 이것만이 적극적인 저항을 하기 위한 유일한 무기입니다. 때로 믿는 이들은 충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므로 그분은 그분의 은혜로 여전히 그들을 붙들고 계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빠져들어가기 전에 주님은 즉시 그분의 손을 펴서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은 믿음이 적은 데서 옵니다. 먼저 믿음이 적어지고 그 후에 의심이 생깁니다.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함께라는 말은 베드로와 주님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가장 만족스럽고도 기쁜 체험이었습니다.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배에 있던 사람들은 다만 주님께 경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4절부터 36절 이것은 두 번째 주요 단락의 네 번째 소단락입니다. 그것은 천년왕국의 때에 주님께서 유대 땅에 돌아오시는 것에 관한 예표입니다. 34절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게네사렛이라는 말은 왕의 보호구역, 즉 왕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천년왕국 안에 계십니다. 35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주님께서는 주 그리스도이시므로 그분은 그분의 사랑과 동정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숨길 수 없으십니다. 믿는 이들 또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인식되어질 수 있습니까? 모든 병든 사람들은 단지 주님을 접촉하기만 해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처럼 응답받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기도도 모두가 응답받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위장병을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치료함은 천년왕국에서의 일입니다. 36절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분의 손을 만질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의 옷자락만 접촉해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또한 주님을 접촉해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주위에 몰려있지만 그러나 그분을 접촉하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접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아올 때 우리는 목적 없이 와서는 안 됩니다. 많은 때 우리의 믿음과 동기와 말들이 우리가 그분의 주변에 몰려있을 뿐 그분을 접촉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